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스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죽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 속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호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로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예스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홀리아바마는 여우스와 얄라무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스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예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을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예수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또는 가나안 땅, 그 도대체 그 지명이, 그 지역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은 약속만 이렇게 구현되는 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란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각에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면 조선 땅에도, 고조선 땅에도 분명히 우리 당군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군이 뭐 서기 전, 뭐 기원전 2300 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고요. 그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상속도 많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구상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땅이 아니고 다른 땅에도 땅이 있었고 그 다른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만 자꾸 가나안 땅만 강조하고 왜 멀리 당군의 조선 땅이나 왜 가냐 하느냐. 거기는 약속이라는 것을 구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 왜 구현될 수 없냐 하면은 거기는 멸망당할 조속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약속의 땅에 의미가 있느냐. 약속의 땅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비약속의 백성이 쌀을 맞대면서 같이 이웃과 이웃을 함께 하면서 같이 살아야 하는 지역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가축 기르고 목축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똑같은 얼굴에다가 똑같은 핏줄에다가 똑같은 핏줄 아니지만 똑같은 그런 생활 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적인 양태 있으면서도 아이 약속된 것은 따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따로 관리하시고 약속되지 않는 것은 약속되지 않아 따로 관리하시는 이 체제가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확인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가나안 땅이라고 제가 좀 이름만 그 프랜차이즈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약간의 좀 감정이 상하더라, 기분이 나빠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고 왜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런가? 왜 우리나라도 역사 있는데 해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남은 나라 역사를 왜 빼야 되는가? 어떡하잖아, 이건 남은 나라이잖아. 이렇게 이제 불평을 넣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방인들이 오 신이여 이른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몸소 전달하신 것은 꿈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미 전달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면목 제대로 된 모습은 북극도 아니고 남극도 아니고 아메리카도 아니고 예? 소비에트 공화국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지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에 가고 싶습니다. 달에 가려면 그럼 높은 산에 그 팔공산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봐도 소용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휴손에 있는 우주 나사에 가죠. 나사 이 나사 말고 예. 우주 항공 기지국에 그거 가야지요. 왜 그거 가야 되는가? 그것이 달아날 수 있는 로켓트가 발사된 장소가 그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두 가지의 운명을 봐야 돼요. 하나는 똑같은 엄마 배에서 약속의 그 사람이라는 이 사회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차피 반대되는 정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두 형제의 운명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인도하시는 그 운명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의 운명을 믿어야 되고 야곱의 운명을 믿어야 되고 둘이 운명이 얼마나 극대극으로 벌어졌는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도를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그거 없어요. 여러분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은 믿어요. 사람들은 뭐지 운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돌잔치 할 적에 그 저 부페 같은 데 보면 하잖아요. 할 때 철도 아무도 모르는 애 앞에 실하고 연필하고 10% 만원짜리 깔깔이 만원짜리 하고 해가지고 돈을 집을래. 돈을 집으면 네가 자체 부자 될 운명이고 연필 집으면 네가 공부할 운명이고 물론 공부도 하고 돈도 갖다 따지면 모르겠노. 실을 지으면 네가 오래 살 운명이고 그 운명을 믿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운명을 믿는단 말이죠. 그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적 사고에 따라 운명을 믿어요. 요새는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테스 라켓과 골프채와 야구 그룹을 해가지고 야구 그룹은 박찬호를 끼고 골프하면 박세리가 되고 테스하면 이형택이 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죠. 저도 여러분한테 하긴 책을 내, 제 저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냥 어쨌든 간에 이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유혹시 맹신합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익히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예돔의 운명은 뭐냐? 너무나도 모든 일을 인간적인 인간 친화적으로 나가요. 인간 친화적 사람 좋은 쪽, 세상 좋은 쪽, 세속 친화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야곱도 못지않게 인간 친화적으로 세속적으로 나갑니다. 야곱이 화내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나가는데 한쪽은 인간 친화적으로 나오도록 방치를 하고 놔둬버리고요. 그 로마스 입장에서는 그걸 뭐 내어버려 두삭하죠.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래 잘못 잘 살아 방치해버리고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네 이렇게 구원해버리고 야곱의 운명은 이상스럽게 자기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트는 방향을 트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이상스러운 일들이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저와 같이 출애굽기 17장 한번 봅시다.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당나귀가 이야기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만 예.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상당히 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재미있어요. 보면 글자가 좀 길지요? 길건 안 보는 수가 많잖아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내 이야기 들었어요. 길거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난데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에돔이 아닙니다. 예수는 에돔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각각 운명이 다른 운명인데 이스라엘이 가는 앞길에 난데없이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종족이 나타나가지고 시위를 겁니다. 시위를 걸고 싸움을 청해오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꽤나 예, 칼싸움 좀 하는 그것을 여호수아 앞장 세워가지고 칼 쥐고 싸우도록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싸우도록 했습니다. 뭐 이거 별 이상한 거 없어요. 정상적입니다. 적들이 와서 치는 거예요. 치고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해도 별 소용도 없는 짓거리를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지팡이 들고 뭔가 기도하는 충격을 내더라는 거야.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다 뭐 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뭐가 재밌느냐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서 성전을 낚아챌 것이면 뭘 보내지 말아야 되나 하면 산 밑에 여호수아 장군을 내보내지 말았어야 돼요. 어차피 성전 올 건데. 제 강의 듣고 하는 질문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같은 거 기도하지 말아 말입니까? 전도 하지 말아 말입니까? 헌금하지 말아 말입니까? 그런 소리 뭐든 수백 차례 들었어요. 수백 차례 들었어요. 무지무지 들었어요. 그거는 제 강의를 직접 들은 적 없고 2중 3중 건너뛰다 보니까 알짜매기 다 빼버리고 나머지 그것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애초부터 그래서 성령 온다는 걸 지가 알거든요. 아니 미쳤다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수고스럽게 그 멋지다는 것들 왜 그걸 보내냐 이 말이죠. 여호수아 하지마 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칼 쥐고 나오고 모세는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모세의 그 기도가 지팡이 든 기도가 여호수아를 도와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여호수아를 안 도와줘요. 여호수아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영부도 몰라요. 그냥 자기의 그동안 단련한 예 여러 가지 군법들 금괴 예? 하나씩 나왔나 붙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구마정 나왔나 붙자. 지가 연단된 모든 지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지면 여호수아는 착각하기를 역시 내가 좀 연습을 좀 추진했더니 역시 까불기는 그래서 여기가 밀리지 이상하다. 내가 그때 연습 좀 소홀히 했나. 산 밑에서 나올 수 있는 인식이라는 건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저는 실체를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싸움 못해서 밀린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칼싸움 잘해서 적들이 무력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루트, 다른 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후손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선택을 한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거부한다 했지요.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이미 선택을 폭을 정하는 것까지 인간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될 그 사항은 그저 우연히 마주쳤던 것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죠. 슈퍼에 가서 라면 고를 때 전 세계 라면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한테 주어진 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역시 저거 봐도 튀김 우동이 맛있더라. 아이고 이제는 이제 신라면 이제 물리다 신라면 물리다 이제 튀김 우동 불렀다 꼭 하다가 또 다른 튀김 우동과 신라면 그건 제한된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감 골라도 신라감 골라도 전 세계마다 다 쫙 쌓아놓고 너 나와 이래 안 되거든요. 그저 직장에서 만나는 계기 접촉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골라 잡아 하나의 하는 거지. 뿐이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한테 물어보도 안 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거예요. 우리는 강요된 운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리체제에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면 개척합니까? 개척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예요. 그걸 이기면 지 잘라서 이기고 못나면 조상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맨날 그 핑계 저 핑계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환상 나오자면 그 기쁘고 환상이 깨지면 자기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위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급질한 것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야. 시급질한 것뿐 모든 걸 자기 책임하에 돌린다. 차라리 그런 사람 보면 차라리 자살하겠는데 세상에 내 책임이라는 게 없어. 이 세상에 내 책임이라는 게 없다고. 아, 의대를 가지 말고 그때 법대를 가야 될 텐데. 어린이 법대를 골라 잡을 수 있는 것도 부모가 있다는 그 상황 속에 있지. 만약에 내가 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법대고 의대고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기회에서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저 기도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어진 내 인생, 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 내한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뭔가 은혜로 뜻이 있어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그 뜻을 어떻게 하면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나,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아, 어렵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내 공로라 내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순진한 어떤 뜻에서 얻습니다 라는 요 사실을 남한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변호사 된다면, 아이고, 변호사 공부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이고 똑똑하고 참 훌륭하고 참 노력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게끔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에서 자취방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땅 팔아서 소 팔아서 해준 그 부모 은혜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변호사 해도 내가 변호사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그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나 변호사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업이 변호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뭘 해도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남하고 우열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러한 몫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뭘 쳐다봤냐 하면 뭐 산 위를 쳐다볼 줄 알아요. 산 위. 난생 근본이 아니라 산 위를 쳐다볼 수 있는 내 말고 다른 차원의 세계에 눈이 떠여져야 은혜가 거기서 쏟아진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저는 뭐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택.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야,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야, 여기 참 어려워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설교 끝낼 테니까요. 예, 말라기 1장 3절에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 그래서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 말라기인데, 1320페이지. 네, 그러나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통보입니다. 통보. 운명을 믿느냐. 네가 운명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국해 하였고, 그 백날에서 농사지도 없어요. 황복해야 돼요. 황복해야 돼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구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웃어라 조용해라. 제 중장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라. 확인하게 야곱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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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말이죠. 하루 골몇번 여보 사랑해 이뻐 귀여워 말로만 빨리 해도 그거는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왜? 똑같이 다른 데 가서 사랑해 사랑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나는 저 여자를 보지 않고 당신만 바라봐. 나 이 세상 중에 나 당신밖에 보이질 않아. 뭐 이럴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여자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양쪽을 다 듣는 거예요. 저쪽을 미워한다는 걸 통해서 이쪽이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해졌잖아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서 사랑하냐? 전체적으로 다, 진실은 누구 뭐가 부다, 뭐, 다 이용이고 뭐가 다 부다도 역시 당신이 최고다. 될 때,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진정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구분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냐? 질투, 나는 질투 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 잘한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를 사랑해, 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독보적으로 사랑한 걸 네가 아냐,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했듯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를 사랑해주고, 많이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독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만 절대적으로 사랑을 모아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저주를 몰아주는, 제가 백날을 높아지도 몽상 안 되고, 황국게 하게 만들고, 세워도 또 흘러버리고, 세워도 또 멸망시켜버리는, 극도에 대립되어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진짜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수용하려면 독보적인 사랑을 받은 자 외에는 누가 알죠? 차별화된 사랑을 받은 자 아니면 이 사랑을 누가 알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그걸 내가 택한 바에서 내가 되었다는 것, 나는 누구 관리해 있다는 것을 진정 좋아하는 사람이기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씨, 천당 가야 되는데 부처를 믿을까? 에이, 부처 그렇고, 모하메드, 에이, 그것도 그렇고, 누구, 아, 역시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돼. 나의 선택은 탁월해서.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거는 지가 지 사랑하는 밖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와 야곱을 같이 붙여놓을 때는 언제고, 영혼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어제 가도 예수님 사랑으로서,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남들로부터 미움받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남한테 미움받도록, 뭐 나쁜 짓을 미움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난데없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 부끄럽게 짝이 없어. 정말 나도 참 감지덕지지 황송스럽게 짝이 없어. 근데 그 사랑으로만 난 구원받은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간직한 것, 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일을 그런 식으로 난처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됨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노력과 이렇게 같이 동업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그 위치를, 제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냥 결혼하는 것이 그냥 이방 여자, 이스마엘 여자, 전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스라엘 다 같이 그 땅에 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설교자는 그 본문을 가지고 봐라, 저주받을 애돔은 이방 여자하고 혼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방 여자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것은 곧 예수의 짓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굉장히 내가 보기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야곱이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사랑하고 결혼했어도 야곱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야곱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저주의 관리가 더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철없는 행동보다도 그 철없는 행동을 용서해주고 사해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강도가 더 강해요. 사랑이 더 나아가게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품이 자비의 그 폭이 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자비의 북 삼킴을 당한 자비의 북 안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 안에 있으면서도 뭘 걱정하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으면서도 뭘 두려워하지 하겠습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